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다 공통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힘의 핍박을 받고 있는 공통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된 계시록 2장에 언급된 네 교회와 이제 3장에 언급되는 세 교회는 그런 핍박을 세상의 핍박을 받는 그 형태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앞에 있었던 네 교회는 이단의 같은 환난과 핍박 또 물론 봤지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3장에 나오는 세 교회는 안으로부터의 그 붕괴가 그 공통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외형적으로 또는 보이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만 적으로 간주하고 긴장하고 있지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긴장의 끈을 놓게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죄의 한 원인이 되듯이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도 가장 무서운 죄를 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짓밟히고 또 업신여김을 당해서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과 원한과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게 돼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세상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배우고 가지고 높기 때문에 가지는 교만과 자만과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뎌지는 것도 똑같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잘 모르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지적한 그 책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들은 신자라 생명을 가진 자라 영생을 소유한 자라 본인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너희는 죽은 자다 이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이 내용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참 음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기독교적 열심도 없었고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도 없었다. 이게 음미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이들은 다 누굽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제가 어려서 살던 그 집주인이 우리가 세를 들어 살던 집주인이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세든 입장에서 원래 집주인과 세든 사람의 사이라는 건 참 그 미묘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집안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항복할 만큼의 신앙인격을 소유하셨고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갔죠. 우리는 거기 갈 만큼의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걸 다 헌금하고 신앙촌에 들어간 겁니다. 그 참,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일이고 그 소사에 신앙촌에 우리가 찾아갔었어요. 정말 이렇게 무슨 군대 내무반 같이 말이죠. 합동 그 농장 뭐 하듯이 정말 최소한의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주거 환경이. 그리고 모두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정말 신앙이라 생각하고 아주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히 들어오라고 청하셨는데 우린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신앙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기에는 저희 외할아버님이 무슨 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판단의 그 어른이 계셨습니다. 어려서 볼 때는 그 당시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느낌보다는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느 모로 보나 그분들이 정당한 신앙의 소유자고 우리 부모님은 좀 수준이 덜해 보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사대교회에 이단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열심과 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었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단에 안 빠졌다는 것은 열심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과 저들의 초점이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저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적군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악의 무리가 볼 때 이 사대교회는 공격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놔두는 것이 저들에게 더 유리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단이 없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렇게 무슨 환난의 그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단 활동이 없었던 것이나 저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핍박이 없었던 것은 다 저들이 세상과 원칙과 내용상에서 대치하고 있지 않았던 탓인 겁니다. 우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별 고난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자기가 아는 누구는 뭐 열심히 있는 신앙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와 비교하면 훨씬 그렇지 않은데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뭐 아무런 그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고 이것은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대교회 같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 하나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저들이 정당한 신앙의 내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 뭘 말이죠? 복음을. 너희가 믿는 신앙이 처음에 너희에게 소개되고 너희가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걸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무엇이 기둥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세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으며 예수를 믿은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멸망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인간의 현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의 영향, 세력,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언제나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멸망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나 그 첫 조건으로, 그 문을 여는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반대요,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처음 결정했을 때부터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왜 오늘날 이 꼴이 됐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큰 평화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대접이요, 자랑이요, 오죽하면 이제 큰 세력이 되어서 단군 신상 목을 자른다든가 축구팀이 뭐 어디 특정한 어느 종교와 연관된 축구팀이 우리 도시의 연고지를 갖는 걸 반대한다, 이런 것을 세력화해서 믿는 사람들이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자행할 만큼 예수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락되어 있고 또 뭐 그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한국 교회가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진 일의 영성들,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들을 거의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언제나 복을 기대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면 성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한 표현으로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으로 설명할 때는 언제나 충성, 인내, 믿음, 순종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엔 성공이니 능력이니 힘이니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본다든가 헌금을 낸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하는, 또는 무슨 봉사를 하고 뭐 몇 가지로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고 우리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자세와 자신의 자신된 본질로서의 어떤 원칙, 방향, 전인격을 건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그런 풍토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나 가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저러한 보상을 받았고 그것은 내가 참다운 신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라는 그 허황된 그 거의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이 속고 있으면서 모르는 그런 식의 광고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선교사를 몇백 명을 보내고 뭐 지역사회 어느 만큼 협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은,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어느 날도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 전투가 없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세상은 세상에 타협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숨에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그래서 실패하여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내용과 실력이 우리가 지향하고 그렇게 고백한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만저만한 일에서 내가 참다운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 아직도 신앙인으로서 충성하는 일에 영적인 실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여 오늘도 그냥 또 못하고 말았다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기도한다면 무릎을 꿇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을 나열하고 의욕과 무슨 본인의 그 계획으로 치장된 그 장밋빛 그 꿈을 꾸며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고 쓸모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빌고 세상을 위하여 빌기 이전에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된 본질과 책임을 너희는 세상에 비춰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다 그의 그 됨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의 신자된 내용에 관한 것이지 신자가 무엇을 함으로써 신자됨을 표현하며 신자된 몫을 하느냐는 사실 아닙니다. 그 소금을 어디다 갖다 뿌리고 그 등을 어디다 갖다 걸 것이냐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등은 늘 빛을 발하고 소금은 늘 그 맛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몇 가지 기독교적인 대표적 냄새가 나는 형태와 사업들을 버림으로써 사실은 우선해야 되고 더 본질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나가는 신학교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는 이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학문을 하고 오셔서 학문을 가르치는 전문 교수님들이시고 저는 맨 일선에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제 들어가서 한마디씩 하는 현장에 있던 말하자면 전사니까 그 보는 입장이나 표현하는 곳에서 이제 다른데, 전쟁터에 나가보면 제일 급한 게 뭐냐면 겁을 내는 것,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싸움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뭡니까? 애국심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애국심, 이 충성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가 지킬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놈의 군인이 어디다 총을 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연고전 할 때 우리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게, 우린 연대도 나오지 않았고 고대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누가 이기든지 아무나 이겨라, 재밌게만 해라, 우린 배짱이 그겁니다.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자꾸 야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답게 제대로 해라, 제발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지지 마라, 악을 악을 쓰면. 요즘은 어느 만큼 한국교회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느냐 하면, 신학생들마저도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 나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되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목회가 뭔데?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의 한 직업과 세상에서 평가받는 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어디서 배웠을까요? 한국교회가 그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다 사대교회라 그렇게 해도 뭐 너무 과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현실에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봐라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의 확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언제나 있는 거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개개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에베소 교회냐, 난 두아디라 교회냐, 나는 사대교회냐, 그것도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갈피를 못 잡다가, 어떤 때는 게으름을 떨었다가, 어떤 때는 무관심했다가, 어떤 때는 너무 열심을 내서 자기 최면에 빠져서 딴 길을 갔다가, 그런 게 인간이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의 문제 이상으로 우리가 다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위하며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시면 기독교 교리는 훨씬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불교가 훨씬 그럴듯합니다. 왜요? 지들끼리 합의를 본 거니까. 정답을 가지지 않은 사람끼리 합의를 본 거니까 정답이 정답으로 보이질 않죠. 선생님 없이 학생들끼리 정답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끼리 만든 거죠. 다음 중 정답은 무엇입니까? 1, 2, 3, 4. 답은 안 보고 1이 이쁘냐, 2가 이쁘냐, 3이 이쁘냐, 4가 이쁘냐, 그렇게 정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적대할 것이며, 그래서 얼마나 더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울 것인가에 대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무슨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환난이 얼마나 심할 것이고, 그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으로부터 어떻게 무너지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와 세상에 대하여 속으로부터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나를 갈고 있지 않으면 금방 녹이 슬고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고 어느 틈에 한눈 팔고 세상과 합의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주일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고 공기도에서도 꼭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타협하고 살다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기도까지도 이제는 타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한번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만은 한번 그 기도를 안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가 있어야죠. 그래도 무슨 1년에 한 두 번쯤은 지난주만큼은 제가 그래도 사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안 한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곧 신앙적인 결벽증에서 비롯된 것 같은 자기 치장이 되어버렸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시 2절 보시면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남은 바 죽게 된 게 뭐죠? 원래 가졌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것들. 그 죽어가고 있다. 이미 많이 죽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 그걸 붙잡고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된다. 너희가 살았다고 주장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건 다 죽은 것들이다. 누가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진정한 신앙이다 아니다를 아무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정당한 신앙의 자세를 지키며 날마다 확인하며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 줄 확인하는 여기 식으로 하면 깨어 있으라죠. 깨어 있으라. 성경이 가장 그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요?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갑니다. 애쓰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죄 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늘 전쟁 속에 있고 대적 속에 있습니다. 사면팔방으로 적군 속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쉴 곳은 예수님 품뿐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서서 싸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하시면 비로소 여러분은 신자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쥔 자로서의 그 사역과 기적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무지한 것과 교만한 것과 우리의 죄된 성품들에 대하여 주님의 경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 할 일이 없고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해야 옳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정한 내용,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을 것과 충성할 것과 인내할 것과 바른 길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소유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당장 세상과의 타협의 손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며 인생을 살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